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 하고 묻는다면 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대답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하고 질문한다면 우리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감사하고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서 감사해야 한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과 거기에 대한 정답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우리 시절에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알고 계신 정답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이는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 기쁨, 기쁨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또 감사는 반드시 겸손을 수반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 대가를 지불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별로 감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주셔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쁨과 겸손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은 그런 감사로 얼굴에 빛이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깨닫는 그런 겸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다가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기는 하냐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오셨는데 그냥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도 감사주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중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의 그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평소에 치르는 그 기말고사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성적보다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시험을 치렀다고 하면은 시험을 잘 친 것 아닙니까? 감사하지요. 아마 온 식구들이 감사할 겁니다. 또 회사에서 승진 발령을 받았거나 또 오랫동안 고생하던 병이 완치되었다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애먹었었는데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할 것이면 그건 누구나 감사할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용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 학교 가서 기말고사를 잘 쳤는데 수능시험에는 망쳤다든지 직장에서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 새로운 병의 진단을 받거나 사업의 문이 막혀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저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형편이 좋고 한 절반 정도는 어려운 형편에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절반의 성도들은 감사하고 또 절반의 성도들은 원망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상황에 매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도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숙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얻었을 때의 감사를 잃었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의 그 감사를 그 자리에 내려오면서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칭찬을 받을 때의 감사를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여건이 좋을 때 느꼈던 그 감사를 그 반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그것.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숙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것이 여유로워서 감사함을 가지기 쉬운 그런 좋은 조건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나 누구나 한 번씩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나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들도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요즘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처럼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견뎌내야 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어떤 때는 아니 왜 이 세상 사는 게 이렇게 길지 하고 느꼈는데 그렇게 길던 그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고 당사자인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반쪽짜리 감사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 반쪽의 감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으셨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순회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그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말하면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든지 혹은 안질이 좋지 않았든지 여하간 건강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고백을 하듯이 육체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고백할 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연약한 분이 가는 곳곳마다 얻어맞고 또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또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육신이 더욱더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는 비록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순회 전도자인 그 바울이 언제 자리 잡고 앉아서 천막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시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아마 그분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때 이 사도 바울께서는 편안한 자리에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육체적인, 그 경제적인,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바울에게 다가온 이 모든 현실을 우리가 본다고 할 것이면은 함께 감당하거나 혹은 또 넉넉히 감당할 그러한 형편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그 형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생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이 단어들이 동시에 쭉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천도 나오고 풍부도 나오고 그리고 배고픔도 나오고 배부름도 나오고 그리고 궁핍과 풍부 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이러한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바울의 형편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풍요로워서 배가 불렀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가난해서 그는 배를 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어렵고 고달픈 옥살이 중에서도 절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가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또 하나의 그 진정한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복음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더 다가와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그는 옥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어떤 상황에 매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부자였고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받는 세상의 부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선교용을 받으면은 그 주머니가 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유혹도 안 되고 뇌물도 통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상황을 그는 초월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말씀 한 절을 덧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 중에서 예전에 어려서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마 이 무협지 같은 거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무협지를 참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무협지 만화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는요. 야 그런 것 같으면 나도 하나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도 없이 무협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협지의 내용을 보면 되게 이런 것 아닙니까? 어느 조용한 마을에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가족을 다 잃은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현실의 답답함 속에 아주 깊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낭떠러지나 어떤 물에 빠져서 실신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어느 동굴 속에 있고 거기서 아주 뛰어난 도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 외우면 백을 깨달아가지고 최고의 고수가 돼서 얼마나 무공이 뛰어난지 웬만한 절병은 휙휙 그냥 날아다니고 말이죠. 거기다가 수천리끼리를 축지법을 써서 가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못하는 게 없죠. 나중에는 양귀비 같은 이 절세 가인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거의 신 수준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면 사실은 황당무계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 황당무계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을까? 왜 끌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현실이 너무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읽는 사람이나 그걸 지어내는 작가나 할 것 없이 그 무협 세계라고 하는 공간 안에다가 자기를 가두어 놓고 그 현실의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해해 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 불가능은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이상한 신념이 생겨서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 한 1970년대 후반부터인가요? 그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슐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겠습니까? 아주 그냥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장풍으로 다 무너뜨리고 나와야지요. 왜 그가 배고픔을 겪었겠습니까? 살의 진미를 잘 차려가지고 잘 잡수셔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가난을 견딜 수가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고 여러 가지 닫혀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진정한 또 하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처럼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거나 매여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초월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 그 정도의 신앙에 이르렀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이 반쪽짜리 감사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라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반쪽짜리 감사가 아닌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13절 앞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벌써 감옥 안에 있고 가난 안에 있고 핍박 안에 있고 많은 것들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갇혀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안에까지 갇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분을 가두어서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감옥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면은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이 은총의 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가두는 분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분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는 분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절대 자유, 절대 기쁨, 그리고 절대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In Christos, in Christ.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 안에 있고 싶어 하지요. 아, 물질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박성에 한번 앉아보세요. 권력과 명예와 나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앉아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랬나 안 그랬나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아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 속에는 뭐 카드도 있고 돈도 좀 들어있는데 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녀석의 아버지하고 그 엄마는 불난 집에서 뭘 뒤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지갑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야 신고해라. 야 바보같이 그런 것도 잊어먹느냐. 야단도 치면서 그 가운데 그 엄마는 한수도 떠가지고 야 너 그 속에 캐시 얼마나 넣어뒀냐. 엄마 좀 주지. 아 캐시가 아까운가 봐요. 아쉬워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녀석이 아 아빠 여기 넣어둔 것을 몰라서 하고 다른 곳에서 지갑을 찾아냈는데 아 그 순간까지 아 그 그냥 세상이 그냥 다 무너진 것처럼 저희 돈 외에는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난 것 같이 기껏해야 그 지갑 안에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 있었겠습니까? 몇십 불 들어있었을 것이고 그 카드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 다시 받으면 다 되는 건데 아 그것 가지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느라고 호들갑 떨던 그러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내 상태에 대해서 예배 생활이 형식화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아주 호들갑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간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진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애착이 많으면서 왜 나는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감각하고 있었나.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하는데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설익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밖에는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어떤 상황도 이기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아름답게 꽉 찬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은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혜인 시인이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라고 하는 그 시를 읽어보면은 내가 비록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차가운 겨울에 떠있는 그 반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빛을 낼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인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서 차오르는데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은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라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여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반달도 못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손톱 그 눈만한 초승달같이 초라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보름달같이 꽉 찬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시들고 늙어서 점점 사그러져가는 그래서 금음같이 되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기만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에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초승달처럼 작아지고 언젠가는 금음처럼 그나마도 없어질 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실 바로 그날, 그날이 다가올 때도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하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떤 때는 감사가 쉬운 것 같고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느냐고 외치며 믿으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빛나게 하시고 그 가슴에 감격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온전한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도 받아주옵소서. 힘써 정성 다해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모든 면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고귀한 역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